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운영사 에네르고 아톰은 11일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전 3시 41분부터 자포리자 원전에서 가동 중이던 마지막 원자로 6호기를 우크라이나 전력망에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네르고 아톰은 이어 6호기 가동이 중단돼 가장 안전한 상태인 냉온 정지 상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원자로 6호기의 가동을 전격 중단한 것은 원자력발전소 전체의 전력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력망 추가 손실 위험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에네르고 아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원전단지에 있는 원자로 6기 가운데 5기가 운전을 멈췄으며 이는 원전에 대한 전력 공급원이 한 개밖에 남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3월 러시아군이 점령한 후 군의 통제 아래 우크라이나 직원들이 운영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00여일이 지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반격으로 탈환 지역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크이우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 얄타 유럽전략 연례회의 연설에서 최근 신속한 반격작전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약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에서 이번 겨울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겨울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점령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2도시 하르키우주의 요충지인 이지움과 쿠피안스크 등을 탈환했다고 10일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지역을 점령 중이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거듭 밀려나다 결국 부대를 재편성하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8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이 오는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될 예정이라고 영국 왕실이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장례식이 열리는 19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11일 스코틀랜드 북동부 벨모럴 성에 안치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신은 에든버러 홀리루드 궁전으로 운구되고 있습니다. 10일에는 홀리루드 궁전에서 에든버러 성 자일스 대성당까지 장례 행렬이 이동하게 되며 이곳에서 왕실 일가가 참석한 가운데 장례 예배가 거행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여왕의 관은 24시간 동안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후 여왕의 관은 13일 영국 공군기편으로 런던 버킹엄궁으로 이동한 뒤 14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집니다. 여왕의 시신은 장례식까지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돼 장례식 전날까지 나흘 동안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0일 대규모 홍수 피해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를 방문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방문에서 많은 인도주의적 재난을 봤지만 이런 규모의 기후 참사는 본 적이 없다면서 오늘은 파키스탄이지만 내일은 당신의 나라가 피해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글로벌 위기라면서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이 이런 재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사는 나라가 도와줘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은 6월 중순부터 시작된 계절성 몬순 우기로 큰 홍수가 났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핵심 이익을 계속 확고하게 지지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국회의장 격으로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3위입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양국의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시종일관 강력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의 정치적 신뢰, 전략적 협력, 실무 협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설린 우호와 상생 협력의 모범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북핵 수석 대표가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 정권 붕괴라며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도쿄에서 7일 열린 미국과 한국, 일본 북핵 수석 대표 회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번 회담은 1일 종료된 미한연합군사훈련 이후에 일주일 만에 열린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핵심은 역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윤 기자가 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그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담, 3자 회담이 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네. 이 회담과 관련한 그 브리핑을 보면 수석 대표들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했고요. 또 북한을 그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방안 이런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하기에는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이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평가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죠. 한국 측 수석대표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지난달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 그러니까 3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또 북한이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계기 때마다 핵실험 가능성을 언론이라든지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밝히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핵실험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일단 그 3자 회담에서 핵실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대표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한국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방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대화의 노력, 북한과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고 또 노력할 것이다 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곧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걸로 간주하고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최 기자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그 당국자의 발언 또 언론 보도 이런 것을 보면 물리적 차원의 핵실험 준비는 모두 그 북한이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3월부터 한경북도 그 풍계리 핵실험장 그 삼봉갱도로 복구해서 5월에는 그 두 달간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갱도가 다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별도의 장소에서 기폭실험, 일종의 그 핵실험을 하기 위한 그 준비 또 다른 실험이죠. 기폭실험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그 기계적, 기술적 그 준비는 전부 다 마쳤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정치적 차원의 준비인데요. 이것은 아직 좀 그 미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는 10월 16일에 중국 공산당 이제 전국 대표가 열리는데요. 이것이 그 중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 행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행사를 기해서 집권 3기를 시작하는 건데요. 만일 이를 앞두고 북한이 9월이든 10월 초든 이때 그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일종의 그 중국의 그 잔치상을 앞두고 일종의 그 재를 뿌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다 하고도 이것을 좀 늦추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각은 이제 핵실험은 아시겠지만 그 북한이 가진 최대의 그 도발 카드죠. 이거 미사일보다 훨씬 센 그런 강도 높은 도발 카드인데요. 핵실험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닌데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미국이나 한국 또 국제사회가 각가지 그 북한에 대해서 제재 등 여러 가지 그 제재 조치를 취할 텐데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좀 망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성 김 대표는 또 북한과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북한이 뭐 과거에 전혀 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태도인데 그 응할 가능성이 특별히 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미국은 대북 정책을 재검토했고요. 그 결과 지난해 4월 말에 그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제 조건 없는 말씀하신 대화를 북한 측에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이런 제안을 일축하거나 또는 무반응,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사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사실상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점들이 그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이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또 이 뒷부분에서 논의하겠지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번에 나서서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 정권 붕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의 입장이 점점 더 강경하고 경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볼 때 현재의 장기적인 교착 상태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그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한국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네, 미국과 한국 등이 그 북한의 그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나온 그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는 그 과거와 다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이런 견해를 좀 보면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할 경우 아마 한국과 미국 또 일본이 그 함께 여러 가지 그 대응을 하는데 아마 그 단기적 대응과 그 중장기적 대응으로 좀 나눠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그러니까 북한이 그 오늘이라도 당장 7차 핵실험을 하면 아마 미국이 군사적인 그 대응 즉 미국의 그 전략 자산 항공모함이나 비완 그 전략 폭격기 같은 이런 또 미사일 훈련 이런 것을 하고요. 또 외교적으로는 그 유엔 안보리가 즉각 열려서 이 문제가 상정돼서 아마 추가 대북 제재를 그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과 한국이 추가적인 제재, 양자 차원의 그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이 이제 해상 봉쇄입니다. 지금 북한의 그 불법 해상 환적과 관련해서 북한이 그 석유를 계속 들여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 또 미국 국제사회가 감시나지만 이것을 적발하고 이것을 납포하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것을 좀 더 그 강화해서 아마 이것을 그 해상 봉쇄 같은 이런 것을 제지하는 그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네. 한국도 그동안 아마 그 자체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니까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나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심도 많고요. 또 그동안 그 한국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하고 그 9.19 그 군사 합의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핵실험을 하게 되면 파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미국은 또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그 군사력 배치 이런 것이 아마 그 바꿀 것이다 이런 것도 지금 시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북한이 이제 70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사실상 북한을 더 이상 그 잠재 국가로 보긴 어렵고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또 대만까지 포함해서 독자적인 핵무장의 그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김건 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안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미국과 일본의 대표들은 지지를 표명했다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북한은 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제안을 수정된 제안을 하더라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더 이상 분명하게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한 상태인데요. 북한의 입장은 이 담대한 구상에서 드러난 제안이 이명박 한국 전임 대통령 정부 때의 비핵 개방 3천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지난달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그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구상을 일축했고요. 이 관심이 없는 정도를 떠나서 이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비난하면서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이상 뭔가 대화라든지 이런 그것을 할 생각이 없으니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담대한 구상이 됐던 이 어떤 것이든 한국 정부의 말하자면 대북 제안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그 추가적인 어떤 입장을 보면 이 남북관계가 앞으로 절대로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또 이번 회담의 1차적인 목적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지시켜야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은 일단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도록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가 아주 파국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한반도 정세는 그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보면 남북관계는 지금 한국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지금 넉 달밖에 안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넉 달간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그 담대한 제안 이것도 하고 또 최근에는 그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을 제안한 정권 초기 상황이죠.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앞서 얘기한 담대한 제안이나 뭐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이고 대화의 기회,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다 날아갑니다. 최소 1, 2년간은 강대강 구조, 군사적 대결 구조 이거밖에 남지 않게 되고요. 미국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도 작년 그 4월부터 북한에 대해서 그 새로운 정책을 밝혔죠.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만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은 아마 단한 번의 그 실질적인 대화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강대강 그 군사적 대결만 남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참 한반도 국민들은 물론이고 관측자, 전문가들도 대단히 이거는 그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 우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날짜가 10월 16일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북한이 핵실험을 안할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까?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관련해서 확실한 거는 어느 것도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앞서 최은기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중국이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야말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북한의 유일한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예.
현금과 식량 그리고 유류 지원과 공급의 유일한 말하자면 방안인데요.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또는 이런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 북한의 거의 유일한 후원국인 중국을 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 자극하는 그것도 이제 시진핑 중국 공산당 당서기가 이제 10월 16일에 전국 대표대회에서 3연임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굉장히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혹함을 느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입장에서 그냥 마냥 북한을 두둔할 수만은 없는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쩌 보면은 득보다는 실이 큰 핵실험을 중국의 전국 대표대회, 당대회에 앞서서 강행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측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대회가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가운데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없을 테니까 전혀 얘기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부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좀 분명한 측면도 있지만 약간 불투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요, 미국의 궁극적인 대북 목표가 정권 붕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은 연설 후반부에서는 일종의 핵 협상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합니다. 그 발언 내용을 좀 보면요. 김 위원장이 우리의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핵을 포기하는 선핵 포기가 없다는 것은 그 전에도 사실 계속해서 일관되게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앞부분에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뒷부분에 보면은 먼저 핵 포기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볼 때 일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이것이 절대로 핵 협상에 이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또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수준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엄포성 조치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 좀 주목되는 부분이 이번에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는 건데요. 이 법령이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고 또 그렇게 채택한 그 뭐 이유라고 할까요? 뭐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북한이 이번에 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이제 그 채택한 것이 핵 무력 법령입니다. 모두 예. 그 11개 항에 걸친 법령인데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핵무력의 그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의 그 지휘 통제, 핵무기 사용 집행, 핵무기의 그 권한, 조건, 유지 관리, 전파 관리 이렇게 11개 조항에 걸쳐서 핵무기를 누가 통제하며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쭉 나열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그 있는데요. 하나는 그 핵무력 지휘 통제와 관련해서 핵무력의 지휘 통제, 그러니까 핵무력을 지휘 통제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얘기 같은데요.
예.
위험에 처하면 도발 원점과 그 지휘부를 핵타격을 즉시 단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과 미국이 그 김정은 위원장 제거를 위한 가령 참수 작전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면 예. 여기에 그냥 재래식 무기로 그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가한다 이런 하나의 그 뜻을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 좀 눈여겨볼 그런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핵무기 사용 조건입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적대 세력의 그 재래식 무기 이런 것이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핵 공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그 방어용으로 쓰고 또 하나는 핵무기를 상대 적대 세력이 핵무기로 공격해오면 핵무기로 대응한다. 주로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의 공격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공격이 실제로 가해지는 게 아니라 임박했다. 가령 내일이나 뭐 반나절 뒤에 한국이나 미국이 가령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으로 임박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하면 핵 공격을 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 공격을 그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그 조건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당히 그 남북 간에 또는 미북 간에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그 상당히 과거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달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했는데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그러면 미국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미국이 그 직접적인 타겟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그 시정 연설은 한 2만 자 분량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문장뿐입니다. 나머지는 네. 전부 다 말하자면 미국을 겨냥했고 또 그래서 핵무력과 관련한 법령, 그다음에 미국의 말하자면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담고 있으니까요.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앞서 이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는 그런 관측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핵협상에 말하자면 어떤 바를 더욱 높이고 또 그 완강하게 협상 가능성을 거의 차단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타임스 신문이 5일 보도하고 미국 정부가 확인을 한 것인데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is would violate UN sanctions on the DPRK by doing this.
Vedant Patel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는 행위가 북한에 대한 UN 제재 위반이라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을 구매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군사대국인데요.
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 그리고 이를 통한 공급망 차단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분석을 미국 당국자들은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러시아의 군 공급망을 질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앞서 러시아는 이란의 무인기를 이란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으로 의존할 나라가 현재 상황에서는 이란과 북한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러시아가 수백만 발에 달하는 북한제 로켓과 포탄을 구입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 지금 이미 포탄이 제공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것을 보면은 일단 접촉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여러 그 언급이 나왔는데요. 존 커비 그 백악관 그 국가안보회의 전략 소통관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러시아 국방부가 그 수백만 발의 그 포탄을 사려한다며. 실제 구매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러시아 국방부가 지금 저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포탄이 부족한 무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아마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을 갖고 그 사항을 미국의 정보기관이 아마 이것을 파악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늘 막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신홍철 그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가 8일 얘기한 게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이달 중에 북한과 러시아의 그 철도 화물 운송이 재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철도 화물이 한 2년 반 정도 그 중단이 됐었는데요. 아마 철도 화물 이것을 재개해서 아마 그 포탄 이런 것도 아마 실어 나르고 노동자도 아마 가능하면 실어 나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네, 북한은 앞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노동자 파견 문제를 러시아와 논의를 했는데요.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포탄도 뭐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등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 수출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촉구했을 때 북한은 이 재래식 무기 판매를 통한 수입이 연간 10억 불에 달한다면서 그
예.
부분을 그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바도 있었는데요. 그 외화 그 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제안한 노동자 파견을 하는 문제랑 아울러서 이 재래식 무기, 실탄, 포탄, 로켓 이런 것들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금 말하자면 수입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무기 수출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뭐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그 2009년에 그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그 18745 채택을 했고요. 그에 앞서서 그 17185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그 무기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그 국제법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는 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 승인한 본인이 합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러시아 자체가 앞장서서 그 자신이 제 손으로 만든 그 결의안 그 제재 이것을 그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유엔 안보리 그 제재 위반인 건 분명하지만 이것을 그 실질적으로 그 미국과 그 다른 서방국들이 제재 위반은 뭐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막을 수단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의 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왜 또 이 문제가 나왔는지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 그 시점을 보면 좀 사실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는 게 사실 남북 간의 관계가 과거에 보면은 순조롭고 순탄했을 때 이루어졌던 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대북 제안을 놓고 북한이 상당히 강하게 일축하고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북한이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 직후란 말이죠. 물론 예. 추석이라는 한국 민족 고유의 큰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뜬금없는 일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지금 이 인도주의 문제죠. 이산 상봉 이런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복원해보겠다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이런 상봉을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와 소통을 재개하고 그 과정에서 당국 간 논의의 틀도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식량 지원과 체제 보장 등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국 정부로서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적 사안을 통해서 뭔가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여러 해 전에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뭐 전혀 또 그런 일이 없이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자, 그런 동안에 많이 돌아가시고 또 뭐 곧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고령자도 많고 사실 이건 좀 시급한 문제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산가족 문제가 그 언론에서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큰 중대한 그 문제인데요. 한국전, 그러니까 그 6.25 전쟁 과정에서 약 100만 명의 그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넘어왔고 지금 그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이제 70년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가 사실 그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고령자 문제 많이 돌아가셨고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요. 몇 가지 좀 그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정부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그 이산가족 그 관계를 전부 다 그 등록해 놓고 지금 그 자료화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이산가족 상봉 이것을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13만 3천 명입니다. 근데 지금 네. 살아있는 생존자가 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한 10년간 이 중 13만 3천 명 중에서 저 나머지 한 8만 명이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네. 분이 4만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만 3천 명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이 중에 그 생존자 그러니까 90세 이상 되는 사람이 30%나 됩니다. 고령자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요번에 계속 그 이산가족 그 상봉이 지금 이루어진다 해도 과거처럼 뭐 100명, 200명 단위로 이루어지면 아마 그 남아있는 그 4만 3천 명 그 이산가족 분들도 살아생전은 다 이산가족은 못 만나보고 아마 세상을 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그 권영세 그 통일부 장관도 얘기를 하면서 10년이 지나면 이산가족이란 말 자체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이 같은 고령자 상황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그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의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가 도쿄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소식과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서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려 한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은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유일한 4선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취임식을 올리고 몇 달 안 돼서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트루먼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신속하게 미군을 파병해서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걸 막은 대통령인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나 해리 트루먼은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에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라서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눈이 나빠서 육군 사관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는 갈 수도 없었죠. 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주방위군의 일원으로 유럽에 가서 싸웠고요. 돌아와서는 한동안 남성 의류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면서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마을 도로 감독관을 지냈고요. 군 행정관을 거치면서 주 정치에 관여하다가 1935년 미주리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처음에 트루먼은 상원 의원으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부의 지출 낭비를 조사하는 상원 위원회를 이끌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고요. 1944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을 때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루즈벨트가 트루먼을 묵인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루스벨트는 그냥 월러스가 계속 부통령이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서 월러스 부통령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월러스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지만 좀 특이한 사람이었거든요. 민주당 지도부가 트루먼을 좋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트루먼을 밀어붙였습니다. 트루먼은 전문 정치인이었고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뉴딜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트루먼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오하이오 대학교 역사학과 알론조 햄비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하면서 부통령 자리에 오른 트루먼은 몇 달 안 가서 덜컥 백악관의 주인이 됩니다. 1945년 4월 12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트루먼이 취임했을 당시에 유럽에서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태평양에서 미국은 여전히 일본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루먼은 대통령이 된 뒤에야 원자폭탄 계획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죠. 트루먼이 취임했을 때만 해도 아직까지 첫 번째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단계였고요. 과연 성공할지 못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과의 문제는 1945년 7월에 첫 번째 원자폭탄 실험을 하면서 해결됩니다. 트루먼이 독일 포츠담에서 소련과 영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있던 중에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과연 원자폭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원자폭탄 사용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트루먼 대통령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World will note that the first atomic bomb was dropped on Hiroshima.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사흘 뒤에는 나가사키에 또 한 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At that point and really for the rest of the Truman administration.
그때부터 트루먼 행정부 내내 미국 외교 정책의 초점은 소련 관계에 맞춰집니다. 당시 유럽에서 미국은 소련과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소련이 전진하면서 가능한 많은 유럽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소련은 장악 지역에 자국이 원하는 정부를 세우려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또 터키와 이란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는데 미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어느 정도 물러납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그리스에서 공산당 봉기가 일어나는데요. 전에는 영국이 그리스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은 돈이 바닥난 상태였고 더 이상 그리스를 도울 여력이 없다고 미국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리스 원조 계획을 들고 나오고 터키도 돕게 되죠.
If Greece should fall under the control of an armed minority, the effect upon it.
그리스가 소수 무장 세력의 손에 들어간다면 이웃국가 터키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중동 전 지역에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와 터키를 돕기 위해서 4억 달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요청합니다.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이 미 의회에 보낸 특별 메시지 내용인데요.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국가를 돕겠다는 이 선언은 흔히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주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터키와 그리스를 돕기 위한 원조 계획이 나오고요. 얼마 안 가서 마샬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럽 부흥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마샬 계획은 서부 유럽 모든 국가를 돕기 위한 계획인데 트루먼이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던 조지 마샬 장군의 이름을 딴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더 이상 세력을 넓히지 못하게 막겠다는 봉쇄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봉쇄 정책에서 짚고 넘어갈 점은 소련과 무력 충돌은 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당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외교적 측면에서는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서 터키와 그리스를 돕고 마샬 계획을 위한 예산을 승인받게 됩니다.
미국의 봉쇄 정책에 대응해 공산주의 진영이 결집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굳어지게 되는데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전쟁, 그러니까 냉전을 계속하던 미국과 소련은 1950년 한반도에서 실제로 무기를 들고 맞서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자 유엔은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회원국에 요청을 했고요.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는 아주 신속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한 대가가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있습니다.
1949년에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고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밀려나자 트루먼 행정부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 공산정권이 남한을 침공하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건데요. 한반도에 미군을 파병하기로 한 트루먼의 결정은 처음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이 지루하게 계속되자 국내에서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알론조 햄비 교수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문제에서 트루먼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더 확대되거나 심화되는 걸 막았죠. 1952년 말에 가면 한국 전쟁이 끝나길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바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공화당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트루먼의 상대 후보로 내세우죠. 아이젠하워가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장군 출신이니까 한국에 가서 보고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이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민주당은 애들라이 스티븐슨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거의 8년 동안에 걸친 트루먼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주로 외교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국내 정책 면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전임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계속 이어받아서 추진했습니다.
뉴딜을 더 개선하고 확대했죠. 1950년에 사회보장제도 개선법안을 둘 수 있는데요. 루스벨트가 시작한 제도인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확대했습니다. 국내 정책 면에서 트루먼의 업적이라면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힘쓴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내려서 미군 내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죠.
역사학자들은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서 꽤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 이룬 업적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알론조 햄비 교수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트루먼을 평균 이상의 대통령으로 꼽고 있는데요. 전시 경제에서 평화시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해냈거든요. 사실 그런 과정은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통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트루먼의 외교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소련의 영향력이 동부 유럽에서 유럽 전체로 확대되는 걸 막았는데 소련 봉쇄가 트루먼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책이 있긴 했지만 한국이 자유국가로 남을 수 있게 도왔죠.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탄생한 지 21년이 되는 날인 11일 미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했던 뉴욕 세계 무역센터 자리를 뜻하는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이날 당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식이 진행됐습니다. 2001년 두 대의 민간 여객기가 잇따라 충돌했던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 세계 무역센터 건물에선 구조에 투입된 소방관과 경찰관까지 합해 모두 2,753명이 희생됐습니다. 또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에서도 184명이 목숨을 잃었고 연방의회 건물을 노리고 워싱턴 DC로 향하다가 승객들의 저항을 받아 펜실베니아의 벌판에 추락한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서도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며 그날 미국은 바뀌었다면서 하지만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은 테러리스트들이 흠집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보존하고 수호할 의무와 책무를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납치됐던 여객기 한 대가 추락한 펜실베니아주 땡크스빌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운영사인 에네르고 아톰은 11일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전 3시 41분부터 자포리자 원전에서 가동 중이던 마지막 원자로 6호기를 우크라이나 전력망에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네르고 아톰은 이어 6호기 가동을 중단해 가장 안전한 상태인 냉온 정지 상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원자로 6호기의 가동을 전격 중단한 것은 원자력발전소 전체의 전력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력망 추가 손실 위험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에네르고 아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원전단지에 있는 원자로 6기 가운데 5기가 운전을 멈췄으며 이는 원전에 대한 전력 공급원이 한 개밖에 남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00여일이 지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반격으로 탈환 지역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크이우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얄타 유럽 전략 연례 회의 연설에서 최근 신속한 반격 작전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약 2000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에서 이번 겨울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겨울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점령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2도시 하르키우주의 요충지인 이지움과 쿠피안스크 등을 탈환했다고 10일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이 오는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될 예정이라고 영국 왕실이 10일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장례식이 열리는 19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들에 따르면 11일 스코틀랜드 북동부 벤모럴 성에 안치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신은 에든버러 홀리루드 궁전으로 운구되고 있습니다. 12일에는 홀리루드 궁전에서 에든버러 성 자이스 대성당까지 장례 행렬이 이동하게 되며 이곳에서 왕실 일가가 참석한 가운데 장례 예배가 거행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여왕의 관은 24시간 동안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0일 대규모 홍수 피해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파키스탄의 남부 카라치를 방문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방문에서 많은 인도주의적 재난을 봤지만 이런 규모의 기후 참사는 본 적이 없다면서 오늘은 파키스탄이지만 내일은 당신의 나라가 피해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글로벌 위기라면서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같은 개발도상국이 이런 재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사는 나라가 도와줘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파키스탄 국도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으며 인구의 약 15%인 3,300만 명이 수해를 입었다고 파키스탄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